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궁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니 함께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읽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가장 핵심되는 이 구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전투가 지금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의 지리를 잠깐 보게 되면은 그 요단강 쪽의 동편에 보면은 산지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은 대부분 산지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가면 갈수록 평지가 이어지는데 블레셋 땅은 바로 그 평지 해안가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싸우는데 중간에 만나겠죠. 중간에 만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평지 해안가로부터 산지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은 이 평지와 산지가 만나는 데이기 때문에 골짜기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운데에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누가 먼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를 누군가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일단 내려가게 되면 전쟁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40일 동안 지금 대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끌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씩 그냥 장수가 나와서 이렇게 대표전으로 승부를 가르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골리앗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대부분 많이 그 다윗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조그만한 그 어린 다윗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커다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느냐. 아,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윗은 평상시에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다. 평상시에 목자로서 그 물맷돌을 돌리는 일을 열심히 연습했더니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일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격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는 것은 본문을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원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윗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단락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당시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거고,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거고, 세 번째는 짧게 적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시 역사적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대결입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대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다윗과 스스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울 왕의 대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물론 스스로 인간이 되려고 하는 이 모습이 골리앗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무엘 상하 전체적인 메시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전체적인 그 메시지가 뭐죠? 그 스토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왕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죠.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죠? 칼과 힘이 지배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탐욕이 지배하는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칼과 창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결국 세웠습니다. 세운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무엇을 대변해 주냐 하면 이렇게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게 역사 전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편한데,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다 보니까 인간 왕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대신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온전히 싸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떤 왕을 원했느냐 하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을 원했어요. 근데 그들의 사울 왕은 물론 이겼던 전투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아무런 맥을 못 추는 겁쟁이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었어요. 힘없는 왕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뭡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 인간 왕,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던 그 왕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거, 실패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죄인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골리앗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골리앗. 사실은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그들이 원하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원하던 왕이 골리앗과 같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골리앗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쓰러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이 천하무적 장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골리앗에게 약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이 아니라 그 자기 개발서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썼는데 굉장히 그 통찰력 있게 관찰한 게 있어요. 다 맞는 건 아닌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 다윗 골리앗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건데, 사무엘상 17장 4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골리앗이 나가는데 방패든 사람이 앞장서서 나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골리앗이 너무나 큰데 비대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갑옷도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방패를 들고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전장까지는 대신 방패를 가지고 나갔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뒤에 보면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리 이동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갔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비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첩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48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골리앗에게 빨리 달려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조가 됩니다. 이게 민첩하지 못한 거예요. 비둔한 겁니다. 어슬렁어슬렁. 빨리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해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17장 4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막대기.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대기가 단수로 쓰였는지 복수로 쓰였는지. 복수로 쓰였습니다. 복수로. 히브리어 원문에도 이게 복수로 쓰였어요. 그런데 4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분명히 막대기 하나를 들고 갔대요. 그것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눈, 그 골리앗의 눈에는 이게 여러 개로 보였던 거예요. 복수로 보였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사람은 그 말단 비대증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말단 비대증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단 비대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이 뭐냐 하면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라든지 심각한 근시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옳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인간이 되려고 하는 죄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키도 커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약점추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그 전투의 이 전투의 핵심과 목적이 다 담겨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알게 하겠고 중요합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투의 목적인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두 번째 47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누구에게? 이 무리에게. 이 무리는 누굴까요? 블레셋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라고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2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은 블레셋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 주려고 하시는 거냐? 다윗이 용맹하니까 다윗의 용맹성을 본받아라. 다윗이 평상시에 열심히 문맷돌을 돌려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어라.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과 창으로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어요.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울 왕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그것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투의 핵심 내용이에요. 즉 너희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볼 텐데, 첫째, 다윗의 출신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17장 본문을 보게 되면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되게 지파만 거론합니다. 희한하게 다윗을 거론할 때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 도시, 게다가 에브랏,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인 에브랏이라고 하는 동네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에브랏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무엘상하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만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 이 전투 이 장면에서만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랏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지라. 여기서 에브라다가 바로 에브라가 같은 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어요. 게다가 아까 읽었던 이 12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이 사울왕이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론돼요. 58절을 보겠습니다. 17장 58절을 보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뭘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구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을 보게 되면 아주 그 연상되는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어디에 맞았죠? 이마에 맞았죠. 머리에 맞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너의 원수는, 내 후손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근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어디를 쳐요? 머리를 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쓰러뜨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뭐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당시에 조롱거리였어요. 모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구원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칼과 창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아니 어떻게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인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욕당하고 희롱당하고 업신여김 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요. 몇 구절만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17장에서도 그 다윗이 조롱받고 희롱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형들이 다윗을 조롱했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번 보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노를 바랬대요. 큰형 엘리압이.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래 왔느냐, 놀러 왔느냐 이러면서 업신여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 왕도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네가 싸운다고? 웃기지 마. 너 소년이 야 지금 용사들도 가만히 네가 어떻게 싸워 지금 말도 안 돼 이렇게 업신여기고 있죠. 조롱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으로부터도 모욕을 당합니다. 17장 42절 43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칭찬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장한 내가 무슨 뭐 싸우러 왔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비꼬는 말입니다. 그렇죠?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럽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대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조롱받았던 것처럼 형에게, 사울 왕에게, 그리고 골리앗에게 조롱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조롱받으셨죠?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2절까지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네가 남은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아, 진짜 하나님이면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거예요. 게다가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까지도 욕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기가 왕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재미난 거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에요. 1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골리앗과 전투를 하러 나간다라고 하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군복을 입혔는데 뭘 먼저 쓰였어요?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렇죠?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혔죠? 뭐 이상하지 않아요? 예? 상식적으로 갑옷을 먼저 입고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를 먼저 쓰면 갑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고대 문헌을 보더라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항상 갑옷을 먼저 입고 투구를 쓰는 거지 투구를 먼저 쓰고 갑옷을 입었다? 이거는 제대로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NIV 성경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은 이거 순서를 바꿔놨어요. 갑옷을 먼저 입고 투구를 쓴 것으로 NIV 성경을 바꿔놨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투구를 먼저 쓰고 갑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이 지금 전투를 하러 가는데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싸워? 내 거 한번 줘볼게. 한번 입어봐. 이러면서 지금 투구 먼저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컸냐 하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하더라 그래요. 사울왕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 어려요. 척 봐도 안 맞을 거 알아요. 그렇죠? 척 봐도 압니다. 척 봐도. 이걸 뭐 벗어줘야 합니까? 근데 그냥 입혀보는 거예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혀보고 안 맞을 줄 알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네 같은 게 싸우겠다고? 한번 싸워봐. 이거 맞아? 싸울 수 있어 네가?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장면이 17장 가운데 가장 익살스러운 장면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과 흡사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왕이 있던 것처럼 홍포를 입힌 거예요. 가시관을 엮어, 왕이니까 관을 씌우는데 가시관을 엮어서 쓴 거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닿은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이래. 밤새도록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논 거예요.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처럼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저 갈대를 붙잡기 위해서 네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치고 침뱉고 희롱을 하는 장면입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왕의 복장을 입혀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누구의 군복을 입혔어요? 왕의 군복, 자기 군복. 그러면서 지금 놀리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다 로마 군인들로부터 희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왕이야? 구원해봐. 너부터 구원해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이나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까? 너까지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유대인들이, 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까? 자기도 구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대표하고 있는 사울 왕,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골리앗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과의 대결입니다. 너희는 칼과 창으로 구원을 받는 줄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으로 오는 게 아니다. 너희가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그 조그만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구원을 이뤘던 것처럼 너희가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너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에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솔직히 칼과 창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지식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겨야 되는데 내가 왕이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딱 짝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요.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게 더 바빠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돈 버는 게 더 바빠요. 돈 버는 일이라면 기도 시간 줄여요. 돈 버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 말씀 보고 하는 시간 줄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왕이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좀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이 끌어들이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여깁니다. 천만의 말씀, 진짜 왕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그 설교를 좀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병을 고쳐주시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뭐가 더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를 낫게 하실 때는 그냥 낫게 해주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더 힘든 일,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은 찰떡같이 믿어. 믿으면 조금 더 변함이 없대.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제가 병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왜요? 그렇게 살다가는 손해볼 것 같거든. 정직하게 보면 살면은 손해보는데 아니 그래서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살아가지 못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는데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낮아지면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아닐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럴 리 없을 것 같아. 너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칼과 창으로 이기는 거지 어떻게 그 조그만한 그 다윗과 같은 그렇죠? 어떻게 그 십자가로 이긴다는 말입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은 100% 믿는데 찰떡같이 믿으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못하고 살아가요. 완전 잘못된 거죠. 왜? 이게 더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어려운 일에 더 믿고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실제로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천국 갈 믿음이 진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증거예요. 요즘에 그 뉴스를 보니까 가상화폐 때문에 막 난리던데. 가상화폐. 이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분이 뉴스에 보니까 뭐 옛날에 쌀 때 사놔가지고 지금 뭐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혹시 그 뉴스를 보고서, 하, 아깝다. 나 그때 사놨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여전히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려가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골리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실패했어요. 다 무능하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